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나서 1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1287페이지에 있는 요나서 1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의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였으며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요. 시험을 잘 보고 이제 켄터키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그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얘기하자면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셨죠?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예. 맞습니다.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바로 내려가서 욕바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 그러죠? 다시스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길 잘못된 길로 이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막기 위해서 이제 태풍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이제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자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선원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각자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그들이 팔려고 가지고 왔던 물건들을 다 하나씩 물에다가 버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자 이건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누가 있느냐 보니까 밑에서 한 사람이 자고 있는데 다 모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리고 요나를 깨워서 끌고 와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잘못해서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나 보자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켄터키에 돌아오는데 그 워싱턴 DC 제가 이제 경유를 해서 가는 비행기인데 경유가 아니죠. 스탑을 했다가 이제 가야 되는 비행기인데 그 워싱턴 DC를 가는데 워싱턴 DC에 그 던더스톰이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중에 그 던더스톰을 뚫고 비행기가 가려고 그러는데 막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저는 그런 경험은 처음 해봤습니다. 막 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넘어지고 사람들이 막 머리가 들썩들썩하고 굉장히 심하게 그 이제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데 그걸 경험하면서 요나도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나도 또 그 선원들도 다 그런 느낌이 아주 죽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잘못했나 이제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인간의 죄성을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 먼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선원들이 다 또 요나까지 다 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는 스토리를 통해서 아시듯이 당연히 죄인이고 또 뱃사람들은 얼마나 드세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나 한번 보자 이렇게 됐을 때 아마도 마음이 다들 좀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나 때문에 이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또 인간은 죄인이라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를 하냐면요. 인간은 다 정당화를 합니다. 그 속에서 죄인인 걸 알면서도 속에서 정당화를 시킵니다. 그래, 내가 당연히 죄를 범한 건 사실이지만 내가 이 정도의 징벌을 받을 정도로 죄를 범하지는 않았어. 혹은 다 인간은 실수하고 살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요나도 그렇고 선원들도 그렇고 다 자기는 아닌 듯이 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이 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큰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죄악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정당화하기에 바쁜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성령의 사건이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제비를 뽑는데요. 누가 뽑혔죠? 요나가 뽑힙니다. 자기는 아닌 척하고 숨어 있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 비슷한 사건이 하나 또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죄악이 드러났던 사람 누가 있죠? 여리고성 그 사건, 여리고성이 아니죠. 다시 한 번요. 그 갑자기 성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여리고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이성, 그죠? 아이성.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거기서 죄진 사람 이름은 누구죠? 아간, 그죠? 아간도 자기는 아닌 척하고 그 외투 숨기고 은 숨기고 했는데 누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 아이즈 선성 정쟁에서 졌느냐 그랬을 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죠, 그때도. 그리고 제비를 뽑고 뽑아서 누가 뽑히냐면 아간이 딱 뽑힙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 제비는 아니지만 자기는 아닌 척하고 했다가 죄가 드러난 사람이 있는데, 다윗, 여러분 아시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아닌 척하고 좀 지나가려고 했는데 누가 찾아오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다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안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는 우리 죄악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죄를 좀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참 죄를 우습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죄져도 괜찮아, 어차피 용서하실 텐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여러분 요한 1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 행치에 아니함 이거니와. 다시 말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진리의 빛이, 그 구원의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요즘에 누가 구원받았는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세미나도 있어서 예전에 그런 거 준비해야 될 게 있어서 좀 봤었는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좀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예, 개인적으로는 내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거 알고 구원받은 거 확신이 있어야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열매를 보아할지라 그랬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할지라 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삶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고 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관적으로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난 도대체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악을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과 씨앗이 심기면 사과 열매를 맺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기면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그 거룩한 마음이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일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요나의 죄악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났습니다. 선원들이 물어봅니다. 8절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도대체 당신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임하느냐. 제비를 뽑히고 보니까 궁금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막 추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요나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입니다. 요나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인데요. 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죠? 히브리 사람이다. 나 히브리 사람이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바다 다 만드신 분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웃음이 나오죠. 왜 웃음이 나오시죠?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경외하는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갔던 모습의 그런 삶인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 누굽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순종하며 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저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생각하는데 요나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비춰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도망가지 않고 그분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는 삶이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뭔가를 경외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올 때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피하고 봐야 합니다. 세상에 두려운 것들은 다 피하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 가까이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엄마에게 도망가면 어떻게 되죠? 쫓아가서 엄마가 더 매를 들겠죠? 요나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근데 잘못했을 때 오히려 엄마 품으로 달려가서 엄마에게 안기면 어떻게 되죠? 엄마가 때리려고 하다가도 용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도망가는 것,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서 다른 곳에선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께로 나오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경외하는 삶인데요. 이런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날마다 배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서 2장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찰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찰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같이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아 찾듯이 늘 찾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면 무엇을 깨달은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막 무서워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그분의 말씀에 가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뽑아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뽑아서 내 삶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도 같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끌어다가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말씀으로 집어넣는 것이, 내 삶을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 속으로,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고 나의 계획이 있고 그 나의 삶이 있는데 내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그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야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보화를 찾듯이 그 말씀을 계속 찾고 내 인생의 질문들을 계속 여기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죄악은 없다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요나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드러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나오셔서 말씀을 보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시더라도 나오셔서 말씀을 함께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 정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축복하기는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 날까지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맞춰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고요. 요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걸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저희가 받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슬픔 당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대웅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이 시간,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절차가 주 안에서 은혜롭게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이것을 지날 때 성숙한 모습으로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서로에게 베풀게 하여 주시사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이 가정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것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도 이것을 통하여서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돌아갈 때에는 자유함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